광복절 80주년을 축하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성대한 기념식이 있었고 저도 참 마음이나마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구 선생의 비전입니다. 그분은 광복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문화로서 세계를 석권하는 나라다. 군사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문화강국 대한민국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 꿈이 실제가 된 시대입니다. K-POP, K-드라마, K-영화, K-뷰티, K-food, 뭐 K-테크놀로지까지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단순한 국가적 기념일을 넘어서는 것이죠. 작년에는 기미가요가 흘러나왔다는 거 아세요? 뉴라이트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기미가요를 틀어주셨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번에는 좀 달랐죠.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정체성 지킴이 오늘의 성취로 이어졌음을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취가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광복절을 80주년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유다 마지막 왕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왕입니다. 고려의 우왕, 공민왕 같은 거지. 조선으로 넘어가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대살륙과 피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성을 에워 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탈취해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역사적인 이벤트로 그려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 같죠. 나라의 운명에 관한 거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기물이 우상신전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한테 무릎을 꿇은 것이죠. 굴복한 것이죠.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패배했나?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유대 민족만 질문했을까요? 우리 민족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1910년 나라를 잃고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시절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민족을 침묵 속에 두시려 합니까? 이런 절규와 부르짖음이 있었더랬죠. 그런데 우리 성경 본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여호야김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써버렸어요. 하나님이 let it go. 겉으로는 바벨론 왕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패배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다니엘서는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창씨 개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생각이니까 일본 제국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벨론 제국도 그랬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유다 청년들을 선발하여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드렸습니다. 그 젊은 똑똑한 청년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벨이라는 신이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벨 신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그러나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면서 바벨론 신의 명령으로 바꿔버려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 그걸 메삭으로 바꿨어요. 누가 아쿠아 같으랴? 누가 바벨론 신과 같으랴.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벤느고로 바꾸면서 느고 혹은 너보, 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명이 아니죠. 정체성을 지우려는 제국의 전략입니다. 이름은 곧 존재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덮어씌운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같은 일을 당했더랬습니다. 저는 일본말 잘 모르는데요. 김씨는 일본말로 하면 가네다 아닙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이 이름인데 제국은 이름을 바꾸어 민족 혼을 지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야, 오늘 이 내 이름 엄청나게 귀한 것이네.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 미사엘, 하나냐 할 때 야자가 있으면 여호와 야자입니다. 아사랴 할 때도 야자고 엘자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는 이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으로 확 덮어버리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상의 제국의 권력과 그 사람들의 문화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음식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율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 지내고 나서 남은 제사밥, 그것을 먹을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먹는 것조차도 제국의 질서 속에 편입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을 하죠.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은 오히려 더 빛이 났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더랬습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기는 있죠. 그건 뭐 특별하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내 청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글은 300년 후에 쓰여진 글이에요. 실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글이 아니고 300년 후에 유다 자손들이 다니엘을 회고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신학,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했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반짝이게 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줬다라는 서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 하나 뭐 먹고 안 먹고 이거 뭐 별로 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실천이라도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상록수 소설이나 보면은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몰래 한글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영혼을 지켜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교회, 이거는 이제 북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이어가고.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실천인데 우리 민족의 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우리 교회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2장을 넘어가면요. 제국의 왕이 꿈을 꾼다는 것이죠. 이게 왕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는 것 아닙니까? 제국의 권력은 겉으로는 강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요셉 시대에 애굽의 바로도 꿈으로 불안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주 악몽이에요. 깨쩍 마른 소가 그 나일강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다른 소를 확 잡아먹거든요. 이런 꿈들은 거의 이웃과의 그 전쟁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그 꿈에 나타나죠. 우리도 그럴걸요 아마. 악몽에 그렇게 시달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대해 보이죠. 그러나 속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강대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언제나 불안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국제질서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2장 4절 그 앞부분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몽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4절 5절부터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성전도 파괴됐죠? 느부갓네살이 와서 침공했으니까 나라의 주권도 빼앗겼죠. 이름도 창씨 개명 당했고 말도 당연히 히브리말 못 쓰고 아람어 씁니다. 음식도 바벨론 신전에서 물린 바벨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만은 잃어서는 안 되죠.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정체성을 지켰기에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바로 그 정체성을 지킨 백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 K-테크놀로지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해주고 있죠. 아이덴티티는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지금부터 배울 것인데 저희 광복절과 맞물려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기대되는 이 시리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